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제1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운동경기장을 미리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지은 지 3년 되는 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발견된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버릴 수 없는 곳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3년 동안 못 박힌 채로 벽에 붙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그 집을 철거하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마뱀이 못 박힌 그 도마뱀을 3년 동안 먹이를 날라주면서 극진하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 실화를 우리나라 시인이 듣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꼬리에 못 박힌 그 도마뱀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다른 도마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도마뱀은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못 박힌 도마뱀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돌보던 그 여인의 사랑은 도마뱀의 사랑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사랑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첫머리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땅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게넷사렛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땅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 오셔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땅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에서도 조용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에서 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은 그냥 평범한 어린 딸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딸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가뭄에 바짝 타들어가 버린 논바닥처럼 그 영혼과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져 버린 불쌍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 딸은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점점 더 인간성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로 인해 고통의 시간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전부터 유대 땅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이 여인의 긴박한 사정과 갈급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곧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곧 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긴급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귀신 들린 어린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릴 때마다 그들의 긴박한 사정을 들으시고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도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채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엎드림과 그리고 이 여인의 간구 사이에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찾아온 것이나 또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행동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인이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실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불렀던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에는 한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간청을 차갑게 잘라버리시는 냉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속으로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고 당황했다면은 긴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이 여인은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예수님, 거절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체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가장 힘이 들고 절망하게 됩니까? 모처럼 마음먹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마음먹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는데 여전히 말씀이 굳게 닫혀있는 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여전히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심령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얼마나 깊은 절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혀버린 하나님의 문 앞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며 있을 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로 말씀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욱더 그 문을 굳게 잠그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내가 괜히 기도했고 내가 괜히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후회마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소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시고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어린 딸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간구를 거절했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땅치 않다는 말에 온 마음이 걸려 넘어졌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사로잡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먼저란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란 말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개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개들에게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향해 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방인이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냉정하게만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차갑게만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소망과 믿음은 28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방금 봉독해드린 2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차갑게 들렸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일단 인정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연이어서 매우 놀라운 말을 고백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처럼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말인지 모릅니다. 여인의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여인이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은 그 이 여인이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대화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을 먼저라는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라는 말씀 위에 자신의 어린 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나갔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여인의 발걸음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이 묻어나오는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안의 발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은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불꽃이 그 여인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평안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30절 말씀이 이 여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본 것은 단순히 딸이 치유됐다는 그 사실만 목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이 여인은 집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집을 떠날 때의 막연한 믿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을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순탄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와는 달리 더욱더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은 믿음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체험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의 경박함과 믿음의 가벼움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마음먹고 기도하고 마음먹고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의 차가운 말씀에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믿음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결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마음먹고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보았는데 당장 응답이 없고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나 손쉽게 접어버린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로 믿음의 행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들에게 침묵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들은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인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직접 들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가진 말씀보다 훨씬 부족한 말씀 속에서 먼저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쫓아서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닫혀있는 것만 같은 침묵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라는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었고 소망의 근거였다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우리들은 붙잡아야 합니다. 깊은 절망과 깊은 탄식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 올려주는 생명의 한 말씀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고 싶은 그 욕망과 싸우면서 우리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은 후에 그의 글을 모아서 만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묵상집은 지금까지도 서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젊은 시절 영국에 있는 에든버러 뒷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만일 나는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나는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순종하고 더 깊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가혹한 믿음의 테스트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경박한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는 가벼운 믿음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 반석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표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들의 인생길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경박함과 믿음의 가벼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 위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놓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에 얄팍한 믿음의 옷을 입히고 거기에 내 존재를 올려놓는 위태로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무렵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먼저라는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주는 생명의 한 말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